지난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생중계로 방송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해외에 있는 한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또 함께 지켜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분단 이후에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되었었죠. 그것도 분단의 상징인 DMZ의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컸다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제 세대는요, 너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뭐냐 물으면 자동적으로 통일 이렇게 나오도록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어려서 참 많이 불렀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아주 철저한 반공 교육도 함께 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큼이나 많이 들은 또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복 어린이 하니까 좀 그런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이승복 어린이가 195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세대보다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로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승복 어린이고 마치 유관순 누나인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는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면서 죽은 이승복. 이제 그걸 이제 아마 이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은 이제 반공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너희도 이승복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공비 앞에서 맞장을 뜨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공산당이 싫다라고 이야기한 그 영웅이자 롤 모델처럼 생각을 했을 텐데 어린 제 마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입이 찢겨서 죽었다. 나 그것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다가 꿈을 꾸면은 귀신이 나오는 꿈보다 공산당이 나오는 꿈이 더 무서웠습니다. 막 악몽처럼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일에 대한 기대나 또 생각이 많이 현실적이 또 되더라고요. 통일되면 좋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이제는 좀 뭔가 하나가 되기에는 서로 너무 먼 길을 간 것이 아닌가? 너무 그 간극이 커가지고 겉모습과 사용하는 언어만 좀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죠. 악수를 하고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고 북쪽으로 또 한번 같이 건너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죠. 그 후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언제 북쪽에 한번 가보나 했더니 지금 가보자 하고는 이제 손을 잡고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그 프레스 센터에 모여 있던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고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 앵커의 말처럼 그 짧은 해프닝이 마치 군사 분계선을 아무것도 아닌 선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장면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막 그림자도 넘어가면 안 되고, 막 목숨 걸고 넘는 그 선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선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순간은 그 도보다리 산책과 또 30여분간의 그 대화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저렇게 끝자락에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두 정상이 그 좁은 나무다리를 쭉 함께 걸으면서 산책하고 끝자락에 소박하게 마련된 나무 의자와 테이블에 앉아서 새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 그 한적한 장소에서 뭐라고 하는지 소리는 안 들리지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 아닐까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무장지대, 정말 한국적인 자연 속에서 새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두 정상이 같이 통역자 없이 걸었고 또 앉아가지고 나무 벤치에서 3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어떤 정서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떤 방송사가 이제 써놓은 그 내내 방송하면서 위에다 써놓은 자막처럼 통역이 필요 없는 그런 정상회담 혹은 만찬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뭔가 다른 결과를 드디어 볼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망과 기대감도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떠나는 장면입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인데 보면은 뭐 주변의 경호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일들 때문에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뭐 복잡한데 두 정상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도 그렇고 김정은의 눈빛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많은 교감이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요.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원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눈빛이 진심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정치, 경제, 문화, 정의, 사회 정의 등의 이야기입니다. 고아와 과부, 외국인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책망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추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일부러 남겨놓고 떨어뜨려 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지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수고하고 노동하는 짐승도 보살피고 배려하라라고 하는 여기까지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과 잘못은요, 이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에 대한 것을 나누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목, 이것은 나의 영역, 나의 목 나누기도 하고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게 뭐합니까? 오히려 더 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속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보고 나도 저런 나라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나의 모델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대와 세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훈련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왜곡된 애국심이나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가 속한 나라, 인종, 문화 등이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요, 인종차별이 없어집니다. 성차별도 없어집니다. 능력과 돈차별도 없습니다. 기타 다른 뭐 지연, 학연, 혈연에 따른 차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같은 나라로, 같은 인종으로, 같은 언어권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라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배타적인 편가르기, 네 편, 내 편을 나누게 되고, 이기적인 죄성을 우리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심지어는 애국심으로도 충분히 포장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자부심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이죠.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자녀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의 어떤 인종으로 태어날 것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부모, 자식, 인종, 민족 등등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우리 이상윤 전도사님의 찬양 가사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 말은 주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는가 하는 것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때를 살아가는 것,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쳐서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구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고르고 골라서 하필이면 이때에 하필이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특별한 구석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 독하고 성실하다는 유대인들의 야채가게를 밀어낸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학구열과 종교열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유대인들과 비슷한 점도 있죠. 이 한국 인종은 참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한국 초대교회,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워졌던 교회들, 그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은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소위 진정한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조선 패싱이죠. 미국과 또 다른 나라들이 선교하고자 할 때도 그들이 선교하고자 했던 주 대상국들은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들에게 많이 알려진 나라는 중국이고 또 일본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조선과 중국을 오고 가던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회심하여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그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자로 중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그 한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소위 쪽복음이라고 하죠.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그 쪽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양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미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더 놀란 것은 한국어로 조선말로 번역된 쪽성경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배우고 또 듣고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저 조선인들 불쌍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서 막 복음 전하고자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복음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또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오셔서 많은 영향과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1907년도 9월 17일 최초의 장로교 노회 혹은 총회라고 할 수 있죠. 노회가 하나니까 동노회가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평양 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안수받고 목사님이 된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 7분이 나오게 됩니다. 1907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해 아니겠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길선주 목사님도 그 7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 귀하디 귀한 처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배출하게 되는 우리 한국인 장로교 목사님 7명이 나와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면 7명. 근데 그 7명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야 된다고 그 중에 한 분을 선교사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주도도 해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바로 목사 안수 받던 그 동로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막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 정말 그 귀하디 귀한 7명의 목사가 배출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목사가 배출되는 이 순간 노회가 세워지는 이 순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기도 하죠. 그 다 다른 선교사들이 조선은 관심도 없을 때 막 우리가 가서 막 복음도 듣고 우리가 막 번역해서 성경도 몰래 숨겨오고 그랬는데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랑의 빚진 자라고 제주도를 제외한 최초의 해외 선교지는 중국 산동성이었습니다. 19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했죠. 지난 2014년에 104세의 연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산동성 선교사님이기도 했습니다. 1937년에서 57년까지 20년간을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계셨고요. 1957년 중국 공산당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순교할 마음을 품고 있었던 분이 또 방재일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를 참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로 보면은 참 답답함과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 초심과 사랑, 헌신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뉴스에 교회 혹은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두렵습니다. 좋은 기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감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또다시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해 하고 하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죠. 에스겔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나머지 열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막대기에다가 각각 하나님 말씀대로 상징을 쓰고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를 붙이라는 거죠. 그 너의 손에서 그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그걸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래요. 19절 보니까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앞서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기서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처음에는 네 손,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즉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뜻과 시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 대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예언적인 상징 혹은 예언적인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시기도 했고, 화해하는 것, 화목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막대기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겠지만 막대기는 그냥 죽은 나무입니다. 혹은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아닙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서게 됩니다. 뼈가 가득했죠. 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 골짜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살겠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 즉 나의 말을 대신 이야기해라. 혹은 나의 심정과 뜻과 계획을 네가 대신 선포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붙어가지고 막 몸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많은 사람이더라도 아니고 극히 큰 군대더라. 뼈로 상징되는 절망, 거기다가 마른 뼈니까 완전한 절망, 완전한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더니 순식간에 그것이 살아나는데 무엇이 되었더라?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극에서 극의 모습이죠. 대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고 또한 상징이기도 했죠.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 또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시간들, 그 결과 다다르게 된 끝없는 절망과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어두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다시금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믿습니다. 혹이 말씀을 들으면서 북한과 북한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생각나신다면 저는 그것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소경과 영적인 소경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영적인 소경이 더 문제인 것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풍요롭지 못하고 식량이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땅과 사람이 말라가는 곳이 북한이라면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생각과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 또한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간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통일이 되면, 문이 열리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자원들 가지고 그들을 돕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남겨진 그 믿음의 크리스천들, 그들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한때 소유했었던 그 순전한 믿음과 순결한 신앙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는 행동이 필요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에스겔의 손 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이미 되어진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상하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고 그들은 받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필요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20절 말씀에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뭐 상징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뜻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훈 국정원장의 눈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 글에 국정원장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쓰셨는데 그 글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국정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준 적이 역사에 있었나 싶다. 옛날에 안기부로 대표되는 지금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국정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이렇게 감동을 준 적이 역사에 있었나 싶다.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서훈 안수집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이시니까 뭐 교회만 슬렁슬렁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남북 그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저렇게 막 드러나야 되는 드러나면 안 되는 분인데 이렇게 막 드러났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 뭐 저는 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이념이든 정치 성향도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남겨둔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또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 가운데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대적의 괴계들을 주님께서 밟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1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노파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또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도록 해서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저는요 앞서간 그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흘린 피와 그 땀을 생각하고 뿌려진 기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눈물을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겠죠.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연습과 훈련들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사님이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도보다리 끝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나이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도 마음에요. 하나님 마음이 오니까 김정은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어린 애 아닙니까? 30대에. 엄마 아빠도 없이.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의 리더가 돼가지고 어떤 이유에서건 궁지에 몰려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고 선한 의도와 뜻이 있다고 또 무조건 선하게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김정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니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측은하게 보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 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도와 더욱더 많은 그런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굳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467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